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이 러시아와 터키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양국 정상들이 동의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진 뒤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영역, 특히 시리아에 관해 이 사건으로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마련된 안드레이 카를로프 대사의 빈소에 헌화했습니다. 카를로프 대사는 전날 비번이던 터키 현지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범행 당시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건 직후 이는 러시아-터키 관계는 물론 러시아-터키 이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시리아 평화 해결을 망치려는 도발임에 틀림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검찰이 베를린 시내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돌진해 12명을 살해한 트럭 테러 공격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를 석방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파키스탄 국적의 용의자를 석방했다며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9일 베를린의 명물인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 인근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트럭이 돌진해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그 뒤 2km가량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경찰에서 공격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일 베를린 트럭 테러 공격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현장 방문에 앞서 테러 공격이 독일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정자오싱 아시아 담당 부부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 후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신속히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부장은 20일 파키스탄에 생한 연설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중국은 중국의 현 상황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초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과의 전화통화로 중국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필리핀 당국이 시장 재직 시에 약 3명을 총을 쏴 살해했다고 말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살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특별대표는 누군가 공개적으로 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사법제도가 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며 살해할 범죄자들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언론 옹호자들은 컴퓨터 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으로 인해 자유언론 선도자로서의 국가 명성이 퇴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태국의 컴퓨터 범죄법에 대한 수정 법안이 지난주 군부가 지원하는 태국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이번 수정법안은 사회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 침해받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즉각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은 임기가 끝나도 물러나지 않고 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에 저항해야 한다고 야당의 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인터넷 동영상 포털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콩고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지원하는 일종의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최근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을 인권의무 이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탈북 난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 캐나다 상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최근 장애인 인권 권리 협약을 비준한 것을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약 비준을 계기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지난 6일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것을 인권 의무 이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신체와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으로 북한에서는 내년 1월 5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0일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은 북한 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이자 가장 최근 시행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권고를 이행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협약 비준이 북한 내에서 신체와 정신, 감각, 그리고 기타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편견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협약 비준이 특정 집단이 다른 속성 때문에 받는 차별을 다루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장애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약을 이행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 비준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이미 비준한 다른 인권협약을 이행하고 유엔 인권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북한이 비준한 다섯 번째 인권협약으로 북한은 앞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결의가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와 북한 지도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 역시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민간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번 결의안에 한층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특히 이번 결의안에 북한 당국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 독재자가 외국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핵실험 등 무기개발과 통치 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들 노동자들의 인권 참상을 조사하고 폭로해온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NGO들 또 현장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의 사실과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NGO가 그걸 인용해서 국제사회에 많은 보고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뭐 결의안으로 연결됐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대북 민간 방송 자유북한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대표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 리더십이 통제하는 기관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크게 환영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과거 정권 때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권 유린 책임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직적 범죄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아무리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정작 북한 주민들이 모르면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이 무권리한 삶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뭐 라디오라든가 전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법정에 세우기 위해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 증언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제시해서 정말 그 학부터 한 김정인의 이 반인륜적 대량 학살 그리고 노예 그리고 절멸 이런 행위들이 당장 멈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과 성원이 증거로가 되고 증거가 이제 많이 축적됨으로 해서 ICC 어떤 그 소추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김정인을 국제사법의 형사재판소에 세운 날이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이에 앞서 19일 서울에서 ICC 제소 북한인권 가해사실 증언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인권 침해에 직접 참여했던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이런 증언 자료들을 오는 23일 ICC에 제출하고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제출할 방침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광 대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만 할 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최대한 확산시켜 이들 나라들도 북한 지도부에 인권 문제를 개선토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물론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 상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의 조한느 나도 대변인은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상원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국 등 제3국에 발이 묶인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같이 가장 취약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해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민난민보호법을 개정해 난민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캐나다의 난민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똑같은 도움을 필요하면서도 다른 해결책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을 수용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는 또한 법률을 개정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도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 같은 조치를 취하면 캐나다의 난민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에 72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2013년에는 150건, 2014년에는 5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상원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하원의 피트 세션스 규칙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6명이 지난 19일 서울 외교부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한미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윤 장관의 면담에서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이 한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메시지를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의원단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제115대 미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미한 동맹이 공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 선박 5척을 제재에서 해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남아있는 북한 선박은 이제 모두 22척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해제된 선박은 던라이트 호와 에버브라이트 88호, 골드스타 3호, 오리온스타 호, 사우스힐 5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산하 1718 대북 제재위원회가 이들 선박들이 원양해운 관리회사, 즉 OMM의 경제적 자산으로 통제되거나 운영되지 않아 자산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보리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 선박 31척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결의 채택 직후인 3월 중순 진텅호와 그랜드카로호 등 4척을 OMM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고 이번에 5척을 추가로 해제하면서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 대상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제재 채택 당시인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올해 초 퍼스트 글림으로 이름을 바꾼 던라이트호는 탄자니아 깃발을 달았었고 에버브라이트와 사우스힐 5호는 각각 시에라리온과 팔라우 선적, 골드스타 3호와 오리온스타호는 각각 캄보디아와 몽골에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안보리는 이들이 다른 나라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 지적 방식을 이용했지만 실제 소유와 운영은 대북 제재 대상인 OMM이 맡은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이 OMM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선박들은 제재 결의 채택 이전까지 해외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겼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 88호와 골드스타 3호, 오리온스타 호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를 소유주로 보고했고 던라이트 호는 등록주가 마샬 아일랜드에 있는 한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사우스힐 5호의 소유주가 OMM은 아니지만 주소지가 평양에 있는 수삼 운송회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던라이트 호 등 5척의 선박을 독자 제재해온 미국 정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유엔이 제재를 해제한 선박들의 추가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9척의 선박은 유엔의 제재 해제에도 여전히 미 재무부사나 자산통제국의 몰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시험항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잠수함 개발기지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시험장을 확충하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지난 9일 함경북도 심포 조선소 모습을 담은 상업용 위성 사진입니다. 고래급 잠수함과 시험용 바지선을 덮고 있던 위장망이 사라졌고 갑판 위에 소형 자재들이 놓여 있다는 분석을 달았습니다.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세 버뮤데즈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은 19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이런 정황은 잠수함이 최근 바다를 항해했거나 조만간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정박된 부두에선 어떤 움직임도 없고 흔히 관측되던 지원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선은 과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바지선을 예인하고 미사일 운항을 보조했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원선이 다른 잠수함을 따라 항해 나섰거나 다른 곳에서 수리 중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 시험 목적 외에 바다로 나가는 데는 승조원들의 기량을 확인하거나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성 사진만으로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임박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심포항 인근의 SLBM 지상 발사 시험장 시설이 확충된 정황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공사에 들어간 발사대 서쪽 보호벽이 완성돼 더욱 높고 규모가 커졌다며 북한이 지난 8월 시험 발사한 SLBM KN-11보다 더 큰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달 초 육상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를 거론하며 발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곳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현지 대형 건물 앞 야적장에 설치된 기중기와 대형 전송 테이블의 위치가 바뀌었고 바닥에 놓인 물체들의 종류도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건물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심포항 남쪽에서 진행되던 대형 건물 건설 작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다소 느려졌다면서 길이 119m의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최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관리들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기업 엑손모빌에 41년간 몸담았던 렉스 틸러슨이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되면서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외교안보의 3대 축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공직 경험이 없는 틸러슨 지명자가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됩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기업가 출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어떤 접근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강경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공화당 외교당국자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제재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장 효과적인 대북 대응책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새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전례가 없어 향후 정책 방향을 전통적 당론을 통해 유추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역시 이 같은 노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는 쪽이고 그런 경향은 그의 보좌진과 의회에 의해 더 강화돼 정책의 근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통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아울러 단호한 대북 접근법이 공화당이 내세우는 강경 노선이나 개인적 성향을 벗어나 미 정치권의 초당적 인식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모든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협상 상대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업가와 군장성 출신들로 채워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뇌부가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다는 전망은 미 행정부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지명자 등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 문제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외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슨 국방장관 지명자가 모두 중동과 대테러 전문가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입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새 외교안보 수장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가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잭슨 전 국방부 장관실 한반도 정책자문관은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grand bargain with Trump and Kim Jong-un together, or we could have preventive strikes against nuclear facilities.
잭슨 전 자문관은 분명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게 심각한 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이라며 현재로선 김정은 정권과 크게 주고받는 그랜드 바겐이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 타격과 같은 상반된 시도를 모두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전 자문관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나 틸러슨 지명자 모두 협상의 달인답게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와 지나치게 결부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두 나라에 대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상호 연결고리와 흥정할 부분을 발견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 성격의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 이 같은 관측과 관련해 거래적 정책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ansactional policy, you know, can make sense, but I think the transactional policy has to be grounded in some core principle.
잭슨 전 자문관은 틸러슨 지명자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정치화하거나 트럼프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할 경우 방위비 부담 요구 등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내세웠던 수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중국과 각을 세우는 데 대해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멀어지면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두 나라가 무역, 환율 등으로 지나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만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홍콩 유력 매체가 북한 당국에 핵개발 과학자들과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핵과학자인 남편이 이상한 질환과 장애를 앓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북한 핵과학자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을 이상한 건강질환을 가진 괴물로 표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이 신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례를 많이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당국이 과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당국이 과학자들뿐 아니라 그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의 인권을 비인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자유통일문화원을 통해 북한의 20대 후반 여성 리금숙 씨로부터 사연을 전달받았습니다. 리 씨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 노동당으로부터 핵 연구 기술자로 일했던 남성과 결혼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 남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결혼 직후 자신이 남성에게 보상으로 제공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남편이 어린애처럼 굴고 정신 상태가 미숙했으며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성기능 장애와 기억력이 감퇴하는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리 씨는 남편을 견디지 못해 결혼 6개월 후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으로 탈북한 리 씨의 아버지는 조만간 리 씨도 데려와 보다 자세히 사연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북한의 핵과학자들과 강제 결혼한 다른 여성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이들은 결혼 생활을 고문이라고 표현했고 남편을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고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30살이 되기 전 이빨이 다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많은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40살 이전에 죽거나 불구가 된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분강 물리대를 졸업한 남성 100명이 영변 핵단지로 보내져 한 명씩 죽었고 최종적으로 10명만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이상질환을 앓고 지적장애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핵시설 종사자들의 건강 이상을 지적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핵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서 핵실험장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마을 출신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 상당수가 암, 심장병, 감각기관 이상, 다리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희 통일비전연구회장은 북한이 1차, 2차,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출신 탈북자 17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자료를 9월 공개했습니다. 자료는 이 지역 출신 주민들이 원인 모를 두통과 시력 저하, 불면증 등 신체 이상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부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수익 유입액이 약 8,3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통계 핸드북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14년에 약 6,300만 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웅크타드는 이 핸드북에서 북한을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웅크타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억 2천만 달러였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2013년에 약 8천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 2014년에도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약 50억 달러로 북한의 60배가 넘었습니다. 북한의 외부 투자 순 유입액은 개발 도상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2015년 북한의 상품 교역 규모가 12.7%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상품 교역 규모는 지난 몇 년 사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 줄었지만 이듬해엔 눈에 띄게 늘었고 2015년에는 다시 줄었습니다. 석탄 수출은 약 15억 달러로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38.46%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석탄 수출에서 4.95% 그리고 전 세계 석탄 수출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석탄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며 북한은 개발도상국 석탄 수출 순위에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요리사 출신의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김일성은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그리고 여러 곳을 떠돌며 도망자로 살았던 데이비드 김 씨의 말입니다. 도망자 생활에 너무 지쳐 엉뚱하게도 한국에서 온 보따리 장수가 건네준 여권을 들고 서울행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지막 북송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뭐 조사를 하고 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북한 여사 자격증, 그러면 러시아고 자격증, 뭐 이거 임까지 저러면 증명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니까. 자기는 확인해볼까? 다 맞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사할린에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 당연히 다 알잖아 이제.
도망자로 살던 김 씨가 러시아 경찰에 잡힌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신상이 모두 드러났고 김 씨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김 씨는 당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각각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나온 외교부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 영사관에서 나왔더라고요. 한국 영사관에서 딱 나오더니 그래요. 앞으로는 편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아 내가 그럼 그런 편지도 못 쓰냐 이거죠 내가. 감옥에 북한 애들 왔댔어요. 애들이 쏴 한번 들려보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안 만나고 확인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저기 있다 이제 무슨 영상하면서 알려주더 차가 올 거다 이제 그럼 나오면 북한 차가 한 대 올 거고 감옥 앞에 한국 영상은 차가 올 거다 그 깃발 달고 너는 무조건 튀어서 한국 차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한국 차 안에는 또 한국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다친다
그 말을 누가 해줘요?
한국 영상관에서 와서 알았다고 다 많이 준비하고 있죠 뭐 잠이 와요 뭐 그건 뭐지 뭐
что солдаты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한국 국기인 태극기가 꽂혀있는 차가 나타나기만 하면 차 안으로 뛰어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두려워 뭐 부려더니 나오라더니 대령 왔더라고요. 높은 놈이 KGB고 대령 하더니 딱 쓰달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리 본부로 들어가요. 그 본부 사령부. 너 이제 간다 너 나라로. 아찔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 달라. 그럼 제발 너 알잖냐.
그렇게 숨막히고 힘들었던 도망자의 삶은 끝이 났고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하산에 도착한 김 씨. 제발 여기서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비는 쫙 잡아오지 밖에. 마음이 심란하지. 야, 이제 가면 북한 애들 앞에 부모들 앞에서 죽이는데 걔들은 그렇잖아요. 모아놓고 민족반역자라고 막 쏴죽이고 있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살려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북한에 가서 죽지 말고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입고 있었던 운동복 바지 허리끈을 뽑고 허리 줄로 목을 매 스스로 질식사를 시도했던 김 씨. 그러다 쇠창살 틈에 껴있던 녹슨 칼 조각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모 앞에서 총살을 당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죽기를 택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피소자라고 죽는다고 침대에 놓고 어떻게 죽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안 잘라져요. 녹슬어가지고. 그래서 힘 꽉 주니까 여기 나와. 그래서 이걸 다 잘랐지. 이게 잘랐잖아. 이게.
그게 그 흉터예요.
네, 이거.
김 씨의 왼팔 안쪽엔 또 하나의 움푹 패인 흉터가 있는데요. 녹슨 칼로 자살을 시도했을 당시 신경을 건드린 탓에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 씨는 다음 날 눈을 떴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날 죽었어요. 새벽 2시인가.
네.
내 피를 끊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나는. 죽었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신이 왜 죽어? 우리는 김일성이 죽는 꿈도 못 꿔봤는데 하늘이 슬림처럼 생각했었는데 북한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그게 왜 죽어? 이 새끼 또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데 안 가도.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었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보냈던 김 씨의 탄원서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 보낸 탄원서가 받아들여졌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맞물리면서 김 씨는 난민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천년만 년 살겠다면 김일성은 죽고 내가 살았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나는 살고 걔는 죽은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그렇잖아요.
1994년 11월 당시 러시아 벌목공 출신 북한 남성 두 명과 본명이 따로 있는 김 씨의 한국 입국 사실을 한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자본주의의 나라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 신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씨. 당시 김 씨는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안보 강사로 식당 사업으로 돈도 벌고 유명세도 탔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김 씨의 한국에서의 삶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1990년대 말부터 망명자에 대한 환대 분위기는 사라지고 탈북자들을 천대시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명 안 넘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좀 조금만 뛰고 지금 넘어가지 않고 탈북자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가는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탈북자 값이 뚝 떨어질 거네. 우리 때만 해도 계속 뭐 어디 가면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기준용사는 뭘 하라고 식당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랬는데 이건 어디 가나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게 어느 순간에. 제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어디서요?
분당에서 서울에서.
어디?
분당. 북한에 들어와서 죽겠지.
데이비드 김 씨는 1997년 한국에서 암살당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을 친구라고 말했는데요. 이한영 암살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보호 감시를 받는 불편한 생활과 무엇보다 탈북자로서 한국에서의 삶이 아들에게 밝아 보이지 않아 미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2003년 관광 목적의 방문자를 위해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받고 중국인 아내와 세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미국에서.
그럼 워크퍼밋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재판 받았다는데 추방 재판 나가라고.
길어야 6개월 체류만 허락하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김 씨 가족. 관광 비자가 만료된 김 씨는 여느 탈북자들처럼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기 위해 망명 신청을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노동 허가증을 받게 돼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김 씨는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은 추방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매년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들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3살 때 미국에 온 아들이 공립고등학교를 다니며 잘 성장하는 모습은 김 씨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데이비드 김 씨의 여섯 번째 사연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북 단파 방송 주파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죠.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2017 회계연도부터 일본인 납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더 많은 주파수를 통해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납치 문제 대책본부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확대 관련 비용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 방송을 중시하고 있으며 납북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이런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으로 단파 방송 주파수가 몇 개로 늘어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북 단파 방송 주파수를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방송 주파수를 1개에서 2개로 늘린 데 이어 추가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주파수가 늘어나면서 북한 당국의 주파수 차단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든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방송 주파수에 맞춰 고출력 잡음을 보내는 방식으로 방송 청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후루사토노 가제, 고향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대북 단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자정에서 새벽 사이 세 차례에 걸쳐 30분씩 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바람 방송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납북자 문제, 납북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연, 일본 대중음악 등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외에도 민간단체도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조사하는 민간단체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가 시오카제, 바닷바람이라는 이름의 대북 단파, 중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집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사이에,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평양, 안주, 양덕, 남포, 수풍, 이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9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6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와 개성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0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1도, 낮에는 9도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함풍과 심포, 원산, 장전, 평강 그리고 성진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8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3도, 웅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이 러시아와 터키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양국 정상들이 동의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진 뒤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영역, 특히 시리아에 관해 이 사건으로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마련된 안드레아 카를로프 대사의 빈소에 헌화했습니다. 카를로프 대사는 전날 비번이던 터키 현지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범행 당시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건 직후 이는 러시아-터키 관계는 물론 러시아-터키 이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시리아 평화해결을 망치려는 도발임에 틀림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검찰이 베를린 시내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돌진해 12명을 살해한 트럭 테러 공격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를 석방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파키스탄 국적의 용의자를 석방했다며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9일 베를린의 명물인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 인근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트럭이 돌진해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그 뒤 2km가량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경찰에서 공격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일 베를린 트럭 테러 공격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현장 방문에 앞서 테러 공격이 독일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반군과 주민의 철수가 이틀 안에 완료돼야 한다고 러시아와 터키 외무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메볼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만 7천 명 이상이 철수했다며 알레포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와 터키, 이란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세 나라가 철수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자신들이 약 6년간의 시리아 내전의 핵심 중재자임을 시사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정자오싱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 후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신속히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부장은 20일 파키스탄에 생한 연설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중국은 중국의 현 상황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라하드 알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필리핀 당국이 시장 재직 시 약 3명을 총을 쏴 살해했다고 말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특별대표는 누군가 공개적으로 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사법제도가 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며 살해할 범죄자들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은 임기가 끝나도 물러나지 않고 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에 저항해야 한다고 야당의 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인터넷 동영상 포털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콩고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지원하는 일종의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